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지체하는 한 사람 롯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의 날에 대한 거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는데 이것은 그들 사회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정의를 저버린 사회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회의 멸망은 단순히 역사 속에 있었던 한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큰 심판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은 재앙과 전쟁과 나라가 일어나고 멸망하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인간에게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이 결코 취소된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이 연기되었지만 그러나 결코 취소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모든 삶은 그때를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사람들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항상 다 이런 상태로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연기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은 악이 즉시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의 삶은 다 이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냥 죽음으로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악한 사회 속에 살았던 롯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면 이 롯의 지체하는 신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경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항상 머뭇거리고 있는 신앙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신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로 알고 체험한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속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자들입니다. 결코 머뭇거려서도 안 되고 주저해서도 안 되고 두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범죄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우리들은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롯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이 두 도시가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온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의 심판 멸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신약 성경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데 유다서 7절과 8절 말씀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심판을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행하실 영원한 심판의 모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을 우리의 경고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주님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고 파는 수고를 하고 그리고 심고 자신의 집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롯의 때와 같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갑작스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심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롯의 가정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는 앞서서 롯이 그 지체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롯의 처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 롯과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나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이 롯의 아내도 롯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함께 누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성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손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롯과 그의 가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고는 너무나 엄중하고 급박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의 엄중한 명령을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천사들에게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겁에 질려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진정한 영적인 각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급박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노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롯과 그의 가족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니라고 부족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신에 그는 가까운 성인 소알에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산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성 소알에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23절 말씀 그들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고 해가 돋을 때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고 그 성과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이 멸망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때로 이 끔찍한 심판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사해를 가보면 지금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사해에 잠겨 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실존했던 것이고 거기에 왜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멸망당했는지 그 흔적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성에 들어갔을 때에 이 이야기가 롯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소돔성을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소알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구원의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기 직전이었는데, 그녀가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인류가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롯의 처가 행한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뒤를 돌아본 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일이 아니라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그녀의 돌아봄은 그녀가 은밀히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을 떠나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돔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두고 온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성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그녀의 눈은 앞을 향하여서,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소돔에 두고 온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물, 거기에 그녀의 마음이 더 강하게 끌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다 봄으로써 진정한 자신의 마음이 있는 곳이 무엇인지, 자신의 마음에 있는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이 멸망하는 도시, 그 도시에서 구원 얻는 것이 그녀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었고, 멸망하는 도시에 두고 온 그녀의 소유물, 재산들이 그의 마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 소중한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의인이면서도 지체하는 신앙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롯의 아내는 형식적인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한때 아브라함과 함께하였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모든 영적인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녀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올 때에 그 성을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지만,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다 봄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녀는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자기의 남편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멸망받을 도시를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다 봄으로써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녀 자신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 두고 온 재물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롯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는 자신이 진실한 신앙 고백인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성도의 교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일정한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결정적인 전환이 없는 사람은 거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이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불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셔서 이제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시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 물어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보여드려야 할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결코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거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롯의 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처는 천사들이 자기에게 준 이 교훈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일정 기간은 바로 천사들이 준 이 말을 그녀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한 일은 매우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밤새 길을 걸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지경을 벗어났습니다. 거의 산이 가까워 왔습니다. 산 밑에 작은 성 소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저 산에 가는 것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저 작은 성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성이 소돔과 고모라와 떨어져 있었고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녀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많은 길을 오랜 시간 밤이 맞도록 길을 걸어서 수고하였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자신의 삶에서 견지하지 못할 때의 불행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의 심성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으로 세울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위에 있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점점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것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원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에 이 사울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전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은 죽이고 그리고 좋은 양과 소는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이 더 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울의 행동을 보시고 사무엘을 보내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롯의 처의 작은 행위는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의 태도이고 증거였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롯의 가정에 큰 불행이 나타났습니다. 롯의 아내는 형식적인 신앙인이었고 그녀는 거의 구원 얻을 뻔하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소금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하신 것은 그가 비록 소돔의 불과 유황에서 건짐받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호의를 그녀가 무시한 결과 그녀에게 임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롯의 가정의 불행은 그의 아내의 이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심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롯의 두 딸의 비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으로 변하는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진받은 롯과 그의 두 딸의 모습은 우리에게 더욱더 슬픈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롯과 그의 두 딸이 소활성에 들어갔습니다. 롯이 그 성을 구한 것은 그 성에 들어가기를 구한 것은 자신들이 그 임하게 될 그 멸망의 두려움이 커서 그랬기도 했겠지만 이 소알성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큰 성이 아니라 매우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서 거한다면 그 성에서는 소돔과 같은 그런 악행을 보지 않고 자신들이 그 성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였기 때문에 이 성에 들어가기를 구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이 롯의 가정이 이 소활성에서도 적응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롯이 소활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활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에 거하기를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돔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알이 비록 상대적으로 소돔보다 나은 편이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산다면 또 같은 결과를 대면하게 될 것을 생각하여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들이 말한 것을 기억하고 그 성을 떠나서 산에 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롯의 이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었는가 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두 딸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굴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가정이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었는가? 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 산속의 굴에서 소돔보다 더 악한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롯의 상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의 결정도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롯의 신앙은 극과 극을 오가는 진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사랑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삶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했을 때 그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소알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알에 있으면 또 소돔과 같이 멸망당할 것이 두려워서 산속에 들어가서 거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한 것은 산에서 계속 살라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산으로 피하여 자기의 생명을 구하라는 의미였지 너희들은 이제부터 산에서 살아라 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로선 그와 같은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 말고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롯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롯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비록 일시적으로 소알에 거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과 자기 두 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한다면 그는 분명히 자기가 자기의 삼촌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일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으로 가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결정은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이 죄악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도덕과 악행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삶으로써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정의로운 삶인지 양심적인 삶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모범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라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줄 알아야 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신앙이 매우 연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또 그가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그가 자신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선택해야 했던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연단을 받고 함께 성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훈련받지 않는 교회의 삶은 무익한 것입니다. 롯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한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의 신앙은 회복되어야 했고 그의 삶은 변화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의 가정은 더 비참한 비극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이런 결정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그의 두 딸은 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 결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녀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아버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늙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술 취한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죄악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롯의 두 딸들은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롯의 지체하는 신앙은 자신을 부끄러운 구원으로, 부끄럽게 얻는 구원을 얻게 하였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불행한 심판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두 딸은 근친상간으로 자손을 낳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의 두 딸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 롯의 두 딸은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그녀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경건한 교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겠지만 그 가운데서 그녀들에게 형성된 신앙의 모습, 가치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이 두 딸은 하나님의 법도보다 세상의 도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1절에서 롯의 이 큰딸은 이런 악행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그녀들이 살았던 소돔의 가치관이 그녀들의 마음에 있었던 중요한 가치관이었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의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18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 그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삶의 특징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가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롯의 가정의 특징은 그들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세상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보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했고, 그녀들이 생각한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낳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녀들이 소돔에서 살았을 때에 이 소돔 사람들의 도덕적 부패와 타락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교회는 나오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도리,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자신의 삶에 아무렇지도 않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노세 가정의 불행을 반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롯의 딸들의 삶과 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롯의 딸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롯이 이 그의 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을 베풀기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이 아버지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녀들은 아버지가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의 방식대로 자손을 보존하자라고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롯이 그의 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딸들은 소돔의 부패한 도덕을 배웠고 그 부도덕에 익숙했고 그들의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악한 딸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롯의 두 딸들의 악행은 그녀들에 대해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자녀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에 이 모압과 암몬 두 족속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이 모압의 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성적인 타락을 부추겨서 행음하게 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롯의 두 딸들의 악행이 그 후손들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롯의 가정의 불행과 비극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롯의 가정은 자신도 겨우 구원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두 딸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끄러운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하여서 분명한 믿음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